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좀 긴가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경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디에 있죠? 마게도냐 지역에 있죠, 지금? 빌립보라고 그랬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빌립보인데요. 그 빌립보 지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왜 왔어요? 왜 왔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게 있다 그랬잖아요. 전서와 후서 사이의 편지. 그 편지를 얼마나 심하게 꾸짖는 내용을 썼으면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 그때 그 편지를 전해놓고서 그 편지에 대한 결과를 디도가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지금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갖고 왔죠. 뭐라고? 당신이 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 디도의 소식을 듣고 근심했던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안심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뭐다? 고린도 후서다. 그렇죠? 이 고린도 후서는 화면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보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좀, 근데 고린도 후서는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했습니다. 이옛 언약은 어떤 거였어요? 돌판에 쓴 율법이고, 율법은 어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오그라들게 하고, 족쇄, 이거 못한 것 때문에 벌 받을 거 아니까, 심판받을 거 아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 거였다면,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그옛 율법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영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앞으로 올, 다가올 영원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영광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하여 수건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새 언약은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이었고, 이 영을 이제 살리는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서 이제는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앞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 새 언약의 영광이, 새 언약이 어떻게 영광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 더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속,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후패해져 간다. 요즘 성 개역 개정은 낡아진다 그러죠. 우리가 점점 낡아지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진짜 걱정이 많은데 성경 구절을 잊어버릴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설교하다 성경 구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런 일 많잖아요.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 더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겉모습도 왠지 흰머리도 많아지고 주름살도 많아지고 낡아집니다. 늙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을 증명하지 마라. 말씀을 팔아서 장사꾼으로 삼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자신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빌립보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디도가 가지고 온그 디도 때문에 디도를 만나게 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아니 바울은 사도식이나 돼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만나고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디도 때문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디도가 가지고 온 메시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고 뭐 직통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탁 새겨졌을 때 우리도 아멘 하는 것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내 삶을 돌이켜야겠구나. 회개해야겠구나라는 것이 있고, 삶각이 들고, 삶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적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는 지혜가 그 다른 사람들,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고 심지어는 뭐래? 당나귀를 통해서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꼭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이건 요즘에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꾸만 초월, 그러니까 뭔가 좀더 경건해 보이고 뭔가 일반 현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요.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요.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바울이 지금 계시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사도들도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하고 있는 과중에는 그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이고 증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초월적인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완성되면 점점 바울의 사역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수건 던져서 병이 났고 이런 거 같잖아요. 너 위장병 있느냐? 그거 그냥 물로 막 먹지 말고 포도주 먹으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나을지어다. 이런 거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더 이상 그러고 아니더라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요즘에는요,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전파되지 않은 곳들이 있죠. 오지 선교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우리가 볼때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초월이 그렇게 뭐 우리가 살때 신앙이 훨씬 더 고급지고 뛰어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에 직접 참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성도들의 말을 통하여, 아니면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좋은 교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로 다시 한번더 머릿속에서 기억나게 하고 그 생각들로 내 삶을 돌이키게 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 내용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배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뭔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그릇에 가진 보배를 가진 우리의 영광이,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새 언약의 삶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 언약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내용이 새 언약의 삶이 이제 6장에서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6장, 7장, 7장까지 아마 6장 전체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6장에서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새 언약의 삶이 쭉 이제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그 내용이 다 거기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들. 그다음 7장에 가서 나오고, 8장, 9장에서 섬김, 그 중에서는 풍성한 연보,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뭐예요?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 이런 내용으로 새 언약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6장 1절에서. 그렇죠?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보배를 우리가 헛되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보배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를 모르는 거죠. 그 보배의 가치를 모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되이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보배를 모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얘기해서는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고,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그 보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없지만 LA에는 수완밭이라는 거 있잖아요. 폴 성도님 아시죠? 수완밭. 중고 장터처럼 쫙그 한국으로는 벼룩시장 같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몰라서 진짜 진주 같은 거 있죠. 그림도 옛날 오래된 거, 굉장히 가치 있는 그림 갖다 놓고 그냥 파는 거예요. 5달러. 10불 주고 진주 반지 그냥 있는 거라고 해서 사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 몇만 불짜리였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모르면 헐값에 파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보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의 귀중함을 모르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보배, 나와 함께하고는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함께 있는 보배를 모를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두려움이 있게 되겠고, 삶에 근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 자꾸 어떻게 될까? 낙심되게 되는 것이고, 자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게,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짜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보배보다 세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가치를 훨씬 더 소중하게 있어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가 뭐예요? 가장 큰 건. 머니 머니 해도 머니죠. 그 머니가 많아야지 내가 성공했다고, 내 이름이 그래도 이만큼 명성이 있다라는 것을 얻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래도 뭐예요? 나는 그래도 몸이라도 건강하다. 이런 걸로 밀어붙이는 거죠. 세상이 주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한 것들에 우리의 눈이 너무 잘 들어와 있고 너무 잘 속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그 헛되이 받는 자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4절과 5절 볼까요? 자,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뭐 받는 거죠?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은혜를 헛되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게 되냐면 고난은 그냥 우리로 너 힘들어 봐라 죽을 똥 살똥 살아봐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6절부터 봅시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와, 은혜롭게 사는구나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 세상적인 삶과 거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따돌리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로워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즐겁고 행복함이 짜릿함이 있죠, 잠깐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모든 친구들이 점점 안 만나줍니다. 너랑 만나면 재미가 없어. 왜 그래? 넌왜 그렇게 그거밖에 안 되니? 옛날에 너 재밌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놀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건 너무 괜찮은데 이게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는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듣든가요? 안 듣죠. 전도하면 제일 많이 뭐 해요? 말 듣게 하기 위해서 커피도 사야 되죠. 밥도 사야 되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시간 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말 들어줍니까? 약속은 계속 어기죠. 말안 듣죠. 왜 이렇게 뺀질뺀질 됩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확 목안지 한번 붙들어갖고 멱살 잡고 일로 와! 하면 될 텐데, 그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상한 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삶 가운데서도 똑같았어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겼으면 따라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진짜 구원의 맛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강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질나가게 큰 일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만큼 복을 받습니다. 라는 잘못된 복음들로 인해서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던 빛나는 교회를 개척했던 그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세상 그러면 인정하고 사람이 많아지지만 오래 가든가요? 다 넘어가고 그러지 않나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교회는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빈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남아서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속에서 자기들이 고난 받는 그 속에서 6절과 우리 7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죠.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는 그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나는 그래 착한 말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아무 죄도 안 짓고 고민도 안 하고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땐 이건 진짜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서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겠어요? 죄와 싸워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 죄가 한시도 떠나지 않는 자기 때문에 정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죄와 싸우는 사람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내 약함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그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은혜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은혜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갑자기 질문하시면 당황하게 되나요? 은혜, 반대, 개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율법이죠. 은혜 반대, 은혜와 같은 말은 믿음이죠. 믿음의 반대는 행위. 그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믿음과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 사실은 나로부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고, 조건이 나로부터 없다는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이고, 율법은요. 내 것, 내 조건으로, 내 공로로 내세워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세요. 그렇죠. 그게 내 행위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내 삶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그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살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를 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래도 조금은 뭐 살게는 해 주셔야죠. 설령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간다고 하셔도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그게 사실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해서 번 돈으로 여러분이 먹고 삽니까? 그 일한 건 뭘로 합니까? 은혜로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 버는 건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직장에서 그냥 확 화를 내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처음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로 올라오죠. 그것 때문에 정말로 고민되고, 한번 화를 내고, 한번 부딪히고 싸우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이고, 얕보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배워갑니다. 세상이 알아갑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때 나는 예수만이,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참 복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계속 얘기해서 나오는 거예요. 즉,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행동을 우리가 잘 싸움을 안 하고 미리 도망가 버리니까 세상이 볼때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습게.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나 세상이나 성도나 세상이나 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반대로 땅의 것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우리의 호구의 지책을 삼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심지어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도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거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그럼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뭐라 그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얼굴이 좀 입꼬리가 귀에 걸리진 못하더라도, 예? 네? 그쵸? 좀 밝게 웃고, 이런 건좀 있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죠.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하길 원해요. 무명한 자인데. 근데 속 사람이 보배가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지 우리가 유명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우리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모든 것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진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만큼 우리가 또 속상한 일도 많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속상함 속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상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성공한 자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가졌기에 아, 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갈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 15절부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이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요? 혼자서는 결코 거룩한 것을 이루지를 못해요. 중세에 많은 수도사들이 중세 교회들 지어놓은 곳 한번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저기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를 그런 산꼭대기에 어떤 한국의 절들 지어놓은 거랑 비슷하잖아요. 절벽 사이에 져놓고 거기서 내려오지도 않고 올려다 주는 거 가끔 먹으면서 빼짝빼짝 말리면서 수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돌을 닦죠. 그런다고 경건해 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경건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경건, 거룩해지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경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원수 어디 있는데요? 권순호 성대님은 옆에 보시면 되고, 우리는 화면 보면 되나요? 저는 제 앞에 있고, 펄 성대님은 아직 안 오셨나 보네요. 우리끼리도 어쩔 때는 원수가 될 때가 있죠.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우리를 한 공동체 안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 맞춰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그냥 바로 포기하나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깎여져 가는 것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같게 깎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맞춰 간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모였어요. 이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항상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길 좋아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우리 자신이 성전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결코 내 이익을 따르거나 내 만족을 추구해서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맞으니까 따라와가 아니라 맞으니까 내가 너의 밑에서 섬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것을 참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갑니다. 마지막은 7장에 가면 7장부터는 다음 주에 할까요? 7장까지만 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거룩을 이루라는 것이다면 7장 2절을 봐봅시다. 7장 2절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7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 거룩한 근심이 그에게 왜 있었는지 9절과 10절 7장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근심했는지 알지만 너희가 회개했다는 것 때문에 그 근심이 우리로 도리어 기쁨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광약하게 얘기한 그 말이 맞으니까, 너희들 그래서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위로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너희가 그래서 그 회개에서 돌아온 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속 시원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구나라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간절하게 하고, 뒤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변증하게 하고,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게 된단 말이죠. 11절 봅시다. 11절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회개했단 말이죠. 열심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이제 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개했다면 다음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우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알아가고 더 열심히 알아가는 거죠. 간절하게 알고 변증하게 하고 죄와 싸우기까지 이제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도와 함께 교제 나누는 것, 나누게 되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그 아름다운 우리가 하나님의 좀 전에 얘기했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안에서 우리에게 그새 언약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는 8장 9장에서 나오는 그 섬김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풍성한 연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 8장 이후를 다음 주에는 해서 다음 주에는 이 고린도 후서를 끝낼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딱 8장 이후에 다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삶이 이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삶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그 복되신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셨나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 보배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기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새 언약의 삶이 어떤지를 알려줄 때마다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자기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섰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인생들도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 욕심을 깎아내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무릎을 꿇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어떤 우리를 깔보고 욕하고 우리를 업신여길지라도 내이 보배가 증거되기 위하여 내 자신이 찢기처럼 될지라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강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